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요한복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오늘 말씀은 해변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런 말을 늘 듣습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되기 쉽죠. 사랑이라는 건 사실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또 사랑이라는 건 뭐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많이 닮아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타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가장 닮지 않은 존재가 됐어요. 창세기에서 첫 번째 가장 큰 범죄는 가인이 그 자기의 아우인 아벨을 죽인 것이죠. 첫 번째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뭐 사랑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죠. 그래서 사랑이 이제 없는 낙원이 됐어요. 낙원이 아니죠, 더 이상. 그래서 에덴이 회복이 되려면은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극히 부분적으로는 이타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많은 그 악형과 그 분량에 비하면은 참 뭐 인간의 그 극히 부분적인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도 사랑은 인간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마모가 됐지만 그래도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참 사랑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악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 때가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온전한 회복이 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를 위해서 우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부르셨어요. 우리의 소명입니다. 사랑의 소명이에요. 가인이 이제 자기 형제인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때부터 이 세상은 피로 물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질지 모르죠. 피 흘림이 없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죠.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파괴된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원의 길이에요.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주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겠죠. 그래야 그 사랑을 우리도 닮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교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인이 됐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그것이 어느 정도로 깊고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내가 부분적으로나마 체감을 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성이 없으면 그것이 굉장히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사랑의 삶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닮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그 사랑의 삶을 본받아야 하겠죠. 예.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강하게, 강렬하게 나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잘 의식하지 못해요. 그저 자식이니까 뭐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것저것 챙겨준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자식들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잘 느끼지도 못하고 뭐 그걸 뭐 앉아서만 묵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제 부모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자녀가 큰 병이 났을 때 혹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의 희생적인 돌봄에 그 케어를 보고서 그것을 받아보고 잘못을 용서받고 또 부모가 굉장히 희생적으로 자기를 돌본다는 것을 알고 아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모에 대한 어떤 애정이 더 깊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그야말로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위해서 뭐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뭐 형제자매 다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신 것을 아마 잊고 살았을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랑과 불순한 동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뭐 이것은 베드로의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와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 대답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베드로에게 소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대답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실패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기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했다면 강조점이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졌을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기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바로 잡히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사랑의 삶을 따를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그럼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다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미리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놀란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어요. 이 약속에는 주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베드로도 포함됐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첫 번째 갈릴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하신 선교의 출발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셨죠. 또 첫 제자들을 불러서 모으신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라는 곳은 제자들과의 추억이 알알이 박힌 곳이었어요. 둘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것은 복음이 화해와 용서를 제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자고 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땀 흘린 기도의 현장에서 깊은 잠에 빠졌던 그런 수치의 장소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이 되살아난 그 현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은 주님을 모두 버렸던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시사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갈 수가 있었어요. 셋째, 갈릴리는 이방인들의 교류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화려하고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무시받는 갈릴리에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은 사뭇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소시민들에게 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근이 되게 하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에 웅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더없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해변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갈릴리 해변은 애당초 처음에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소명의 부름이 메아리치는 곳이었습니다. 소명의 호반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첫 걸음의 그 감격과 첫 걸음의 헌신을 기억나게 하고 수치와 좌절에 빠진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향품을 들고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왜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지만은 그리고 회개했어요.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깊이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 아시고 다시 만나주신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은혜였어요. 베드로가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느껴보지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 기사의 대부분을 보면은요, 베드로의 사이에 대화로 채워져 있어요. 주께서 손수 장만하신 해변의 식탁도 특별히 베드로의 회복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갈릴리 해변에서 그를 공적으로 만나주시고 재소명을 주셨어요. 너는 사도의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선포하시지 않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소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숯불을 지펴놓고 제자들을 이른 아침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주님이 구워주시는 생선과 빵을 먹으면서 또 다른 숯불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뜰하게 피웠던 숯불 앞에서 한 하녀의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갈릴리 해변의 숯불 앞에서 주님의 도전을 받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대제사장 뜰하게 모닥불은 배신과 수치의 어제를 기억나게 하였고 갈릴리 해변의 모닥불은 새로운 헌신과 사랑을 다짐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두신 것은 단순히 저반 장만 이상의 뜻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배신의 현장을 기억나게 하는 숯불이 주께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성화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볼 때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의 숯불은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불태우는 정화의 불길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은 제자들이 주님과 미룰 여행을 즐겼던 초기 사역의 행복한 추억들이 깔린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곳은 한때 첫 출발의 감격과 헌신이 아로 새겨진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나의 저항이 크고 많아도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랐던 헌신의 장소에서 나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우리는 사실상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과거의 실패에 민감합니다. 그냥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좀 다르게 처신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을 것을.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몰인정했을까? 왜 그런 것을 좀 더 너그럽게 넘어가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놓고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의 회복과 오늘의 용서에 민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깊은 잠과 배신의 밤보다는 갈릴리 해변의 헌신의 아침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주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잊고 찾아오시는 주님은 용서와 긍휼의 손길로 화해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어째서입니까? 나로 인해 큰 상처를 입으신 주님이 그토록 나를 정성으로 보살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거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시고 나 대신 저주를 받아 끔찍한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이른 아침부터 조반상을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은 형극의 십자가를 거쳐서 오시는 분입니다. 나의 온갖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잠들었던 제자들을 깨우시고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배신의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만나줄 가치가 없는 배신의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원수가 형제입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배신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의 가치, 제자의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을 나의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배신한 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겠어요? 배신자를 정죄하고 처단하는 것이 세상 법칙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주를 배신하고도 사도의 직분을 빼앗기지 않았고 더 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십자가를 거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다시 오십니다. 배신자와 탈선자와 죄에 빠진 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제2, 제3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피 흘린 손으로 용서와 화해의 아침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잠든 나의 영혼을 일깨우고 죄악된 나의 과거를 씻어내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언덕과 죽음의 문을 지나 우리에게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정죄와 심판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깃발을 갈릴리 해변에 높이 꽂아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죽음보다 강한 십자가의 사랑을 갈릴리 해변에 뿌리시며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내내 기다리십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오시는 주님은 그릇된 나의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릴리 해변까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씩 짚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묻은 손으로 차리시는 아침상을 받아보셨습니까? 배신한 제자들을 나의 형제라고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주님을 만나보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그때부터 나는 오염되고 실종된 사랑이 회복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